고향길.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미산리에 갔던 적이 있다. 흔히 미리네라고 불리는 산골이다. 양지 성당을 지나면서부터는 길이 고르지 않았다. 일행이 타고 간 차가 큰 버스였기에 웬만한 길에서도 애를 먹었다. 다리가 약해서 못 지나간다고 했다. 우돗들을 모두 벗어붙이고 내렸다. 삽을 얻어왔다. 도랑을 메우고 건넜다. 모처럼 바람도 쐴 겸 나왔다가 옷이 엉망이 되었다. 또 조금 가다가 길이 패어 있었다. 논에 물을 대는 수로가 있는 데서 차가 걸렸다. 웬만한 버스라면 지날 수 있을 만한데 원체 큰 전세버스를 탄 덕분으로 작업에 나섰다. 모두들 큼직큼직한 돌들을 날라다가 차 바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메웠다. 가을철인데도 모두들 이마에서 진땀을 죽죽 흘렸다. 벼르고 별러서 나온 터이니 짜증을 골백 번씩 내어도 모자랄 만했다. 투덜거리는 게 오히려 당연할 만했다.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자는 소리가 나왔음직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차가 걸리자마자 즉시 뛰어내린 일행은 모두들 즉각 나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우물쭈물하는 이도 없었다. 더욱 놀란 것은 큰 돌을 낑낑거리고 갖다 놓고 일어나는 그 얼굴들, 그 만족스러운 미소들.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무개의 그 얼굴이 눈에 선하다. 순교자의 무덤을 찾는 길에 어울리는 일이다. 그의 마음에서만 나온 소리가 아니었다. 모두가 한 마음임을 땀에 흠뻑 젖은 그 얼굴들이 소리치고 있었던 것이다. 저마다 제가 더 수고를 하려는 마음들 그는 보았다. 살아서 천당을 보았다. 참으로 거기가 바로 천당이었던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 계신 곳이 바로 천당이 아니겠는가. 대여섯 번 돌을 나르는 일을 거듭하는 동안 대여섯 번 천당을 보았다. 외인인 운전수도 우리 일행의 얼굴에서 특별한 무엇을 보았음에 틀림없었다. 서투른 솜씨로 엉성하게 매운 길을 지나느라고 차에 흠이 안 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역시 땀방울을 뿌리며 우리와 한 마음이 되어 차를 다루어 주었던 것이다.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서. 아마 이 운전수의 생애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당일치기 여행이 아니라면 차를 그만두고 맨발로 걷겠다는 것이 그만의 심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수고가 없는 공로가 있을 수 있는가? 고통이 없는 보속이 있을 수 있는가? 피 흘림이 없는 죄의 사함이 있을 수 있는가? 만인의 죄를 짊어지려 나선 일행이다. 진세를 버렸어라. 이 몸마저 버렸어라. 깨끗이 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어라. 교가를 우렁차게 불렀다. 한 곱이 넘길 때마다 순교자의 노래를 높이 불렀다. 패배를 모르는 순교자시여, 성부의 독생 성자를 따른 이로다. 하늘을 누리는 승리자인 너, 원수들을 무찌르고 개선하는 도다. 네 전달하시는 덕으로 악의 전염을 막아주시며 삶의 권태를 밀어 쫓으사 우리의 죄과를 씻어주소서. 천주여, 네 군사들의 몫이며 화관이시오 상이시여, 순교자에게 찬미를 읊조리는 자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소서. 이인은 곧 담즙에 젖어 쓴 새속의 기쁨과 눈 속이는 죄악에 아첨하는 먹이를 속을 꿰뚫어 보고 잘라버려 하늘 영복소에 이르렀도다. 가지가지 벌을 강인하게 뛰어넘었고 씩씩하게 참아 이겨냈도다. 너를 위해 피를 흘려 이제는 영원한 상을 차지하는도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이여, 이를 위해 네게 애원하오니 순교자의 이 개선으로서 이 노예들의 사슬을 풀어주소서. 이윽고 목적지에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 차 안에서 크게 말했다. 아무개의 고향이다. 처음으로 가보는 이 고장을 그의 고향이라고 불러준 데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날부터 몇 해가 지난 오늘까지 단 하루도 이 소리가 그의 귀에 윙윙 울리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그렇다. 목숨을 내걸고 증거해야 한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죽도록 선전해야 한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의 증인이어야 한다. 순교자 마르티르. 이는 증인이라는 말이 아닌가. 말로서가 아니고 행동으로서도 아니고 생명으로 증거한 증인들. 이들이 순교자들이다. 두메산 꼴치고는 상상 외로 웅장하고 호화스러운 성당에 눈이 둥그레졌다. 성당 문 밖에서부터 소름이 끼쳤다. 있다. 제대 밑 유리함 속에 있다. 성체 난간을 열고 제대 밑까지 기어들어갔다. 변색된 턱뼈가 조그마한 붉은 방석 위에 안치되어 있다. 라틴어로 복자 김 안드레아의 아래턱이라고 쓰인 표가 있다. 부제로서 고국에 들어올 때 의주 변문 눈 덮인 광야에서 만 가지 생각에 잠긴 채 추위와 주림과 피로와 근심으로 기진맥진하여 걸음더미 옆에 엎드려 신음하며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만 바랐던 그분의 유해를 목도하며 부제인 그가 제대 밑에 엎드려 만 가지 생각에 잠겼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로 이 턱이었구나. 15세 어린 몸으로 목숨을 내걸고 만리 타향으로 떠난 그분. 다시는 볼지 말지 한 부모님들께 작별 인사를 고했던 혀가 붙어있던 그 아래턱. 들키기만 하면 목이 날아가는 중국 땅 벌판을 7달씩이나 걸려 걸어가면서 입에 선 음식을 잡수셨던 그 아래턱. 마닐라의 피난길을 오락가락하면서 5년 동안 마카오에서 철학과 신학 공부를 했던 그 턱. 의주 변문에서 상상도 못할 대담무쌍한 용기로 김 프란치스코를 찾아내는 말을 걸었던 그 턱. 관문에서 그 기지에 넘친 말솜씨가 드러났던 그 턱. 겨울철 익숙한 사람도 길을 잃고 방황하다 죽는다는 왕복 사천리의 만주벌판을 가로질러 경원에서 한국 신자들과 연락을 맺었던 그 아래턱. 9년 만에 귀국한 몸으로 아버지는 이미 7년 전에 순교하셨고 홀어머니가 이 집 저 집 구걸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는 외침을 어금니로 깨물었을 그 아래턱. 배조차 타보지 못한 농부들을 사공일합시고 이끌고 바닷길을 떠났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묻지 말라는 다짐을 받았던 그 턱. 그 턱에서 우러나온 말마디에 그 사공들이 주저없이 목숨을 맡겼던 것이 아니었더냐. 노도 치는 황해 바다 위에서 한 달 동안 사공들이 죽는다 산다 아우성을 쳤을 때 이들을 달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그 아래턱. 그 양들한테서 얼마나 지극한 신뢰를 받았었기에 그 처참한 지경에서 그들이 이토록 순종하였을고. 중국 사람 뺨치게 유창한 중국어와 거침없이 모든 사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던 프랑스어 실력 덕분으로 영국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던 그 아래턱. 상하이 근처 김가항에서 루이드 베시 주교님의 이리로 오너라 라는 말씀에 아숨이라고 대답하고 영원한 사제직에 오르셨던 그 턱. 며칠 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피 흐름이 없는 참제사를 천상 성부께 봉헌했던 그 턱. 이날이야말로 영원히 기념할 날이 아니겠는가. 이 동안에 그분의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은 이 미사 한 대를 봉헌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갈바리아의 제사의 재현. 이때 그분은 이미 자신의 피의 제사를 한꺼번에 바치셨으리라. 제물인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 자신의 피를 한꺼번에 성부께 바치셨으리라. 주문모 신부님의 순교 이후 33년 동안, 그리고 방주교님, 나신부님, 정신부님의 순교 이후 6년 동안 목자 없이 지내던 이 결혜에게 고주교님, 안신부님을 모셔드렸을 때 길잡이가 되었던 그 아래턱, 그 덕택으로 그 후 21년 동안 이 나라에 목자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목자를 모셔드리기에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결혜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먼 길에 시달린 피로를 풀 겨를도 없이 목마른 무리에게 은총의 샘인 성사를 집행했던 그 턱. 귀국하신 지 8달 만에 순위도에서 잡혀 신품 받은 지 13달 만에 새남터에서 순교하시기까지 석 달 보름 동안 문초하는 관리들에게는 물론 임금의 귀에까지 복음의 외침이 들어가게 했던 그 아래턱. 나라의 상징인 임금에게까지 복음을 들려주었을진대 그분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었으리라. 하필이면 극형에 처형될 죄수의 몸으로서 이렇듯이 큰 업적을 남길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의 오묘함이여. 마침내 한강 모래밭에서 두 귀에 활촉이 꽂히고 머리채가 줄에 당겨져 바짝 쳐들리고 회치를 당한 얼굴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칼로 치기가 좋으냐며 꺼질 줄 모르는 사랑을 내뿜었던 그 아래턱. 결혜에게 빛을 주려 평생을 두고 하루같이 죽을 고비만을 넘겨왔던 그분이 사모하고 사모하던 임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기에 횟가루로 남아 단장을 하시고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리로다 라고 읊조리며 가셨으리라. 그게 바로 이 턱이었구나. 성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경당이 있다. 그곳이 그분과 그분 모친의 무덤 자리다. 군문 효수의 벌을 받은 그분의 시신은 사형당하신 새남터 그 자리에 묻혀 있었다 한다. 그러다가 40일이 지나서야 친척들과 교우들이 몰래 그 시체를 파서 밤으로 이곳 미리내에 안장하였다 한다. 용산신학교 성당을 거쳐 지금은 서울 해화동에 있는 대신학교 성당 제대 밑에 모셔져 있는 그 거룩한 시신이 55년 동안 묻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여기로구나. 공동묘지에 묘지만 못한 무덤 자리가 둘, 손바닥만한 경당이 하나. 이것이 우리의 첫 신부님의 기념품들이다. 이것이 온 결혜가 숭상하는 영웅의 무덤 자리라는 것이다. 민족의 태양의 무덤 자리라면 어느 임금의 능만도 못해야 한단 말인가. 서글픈 노릇이다. 그래, 이것이 기념 경당이란 말인가. 서글픈 노릇이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라면 세상에 불을 놓아라. 영원한 대사제를 닮은 사제라면 불을 질러라. 이 영웅을 주보로 모시는 사제라면 불똥을 터뜨려라. 한강 다리를 오갈 때마다 서글퍼지고 혼자서 흥분하게 된다. 다리를 사이에 두고 모래밭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글거리는 벌거숭이들, 스케이트꾼들의 눈에 저 건너편 임시변통의 순교 기념탑이 보이기나 하겠는가. 다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어느 쪽을 보는지 보라. 그들의 눈이 어느 쪽에로만 쏠리는지를 보라. 그 거룩한 땅에서 나 또한 피 흘려 죽지는 못하나마 그저 무심히 지나쳐야 한단 말인가. 우리 조상들, 찬란한 우리 조상들, 하느님의 영웅들의 피로 흠뻑 젖었던 그 땅에 먼지만 잃어야 한단 말인가. 그 거룩한 땅 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피의 제사가 있었던 그 자리에 갈바리아의 제사를 드릴 제단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온 결의에 눈을 집중시킬 기념탑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 있어야 한다. 순 대리석으로 된 후와 찬란한 제대가 있어야 한다. 주교님의 장엄미사가 거행될 수 있을 만큼 큰 제대가 있어야만 한다. 79척의 웅장한 기념탑이 빛을 발해야 한다. 우리의 자랑이신 순교자들, 우리 조상들,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 후손들이여, 얄팍한 입술만 나불거리는 자랑을 할 것인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모은 쓰레기통 기념탑을 세울 것인가? 우리의 살을 깎아 모아서 기념탑을 세우자. 우리의 피를 짜서 피의 제대를 만들자.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살과 피라야 한다. 여기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영원한 고향으로 가신 길목이 아닌가. 복자 라우렌시오와 안드레아와 모든 순교자여, 이 미지근한 후손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1962년 9월